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미 상원에 출석해 이란 핵협상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케리 장관은 그동안 이란에 대한 의회의 추가 제재 요구에 대해 이란과의 최종 핵 합의 때까지 참아줄 것을 당부해왔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젯밤 하원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란과 어려운 과제를 끝낼 수 있도록 오는 6월 30일 최종 합의 시한까지 2개월 반만 여유를 줄 것을 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달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체결한 잠정 핵 합의에 대해 60일간 검토한 뒤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 여부를 표결에 붙이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의 협상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의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가 오늘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회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소탕하기 위한 추가 군사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바디 총리는 어제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라크가 미국의 지원으로 힘을 얻었지만 ISIL에 빼앗긴 지역을 더 많이 탈환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바디 총리는 또 테러가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 지역과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테러를 제압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ISIL이 자금 확보를 위해 석유와 골동품 밀매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범죄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예멘 사태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요르단과 걸프지역 아랍국가들이 제안한 이 결의안은 후티반군 지도자들에게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리고 수도 사나 등지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릭 알 후티와 그를 지원하고 있는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보리 표결에서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러시아는 후티 반군뿐 아니라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 등 모든 갈등 당사자들에 대해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 표현의 자유금지, 우상숭배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김일성 주석이 무자비한 인권 유린과 독립적인 목소리에 대한 억압, 경제적, 사회적 통제를 통치의 근간으로 삼아 궁극적으로 박탈감과 굶주림이 북한에 만연하도록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국제형사재판소가 행동에 나서도록 유엔 안보리가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오늘 원자력발전소 두 곳에 대해 재가동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일본 원자력 당국은 간사이 전력의 원전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후쿠이 현 서부에 위치한 이 원전들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건 이후 새로 마련된 원자력 안전 규정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새 안전 규정이 강력한 지진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올해 하반기에 재개되는 원전 가동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교육부 건물에 무장괴한들이 난입해 공격을 가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수도 모가디슈의 교육부 청사에서 총격에 이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의 이슬람 반군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사상자 규모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알샤바브가 수년 전부터 정부와 민간인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여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당국 간 이견은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The U.S. government assessment has not changed, and therefore there are no such discrepancies.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밝혔습니다. 인도를 방문한 북한의 리시용 외무상은 뉴델리에서 인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흐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놓고 미국과 한국 간의 이견은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관련 실험을 본 적은 없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여부에 대한 미국 정부의 평가는 달라진 게 없으며 따라서 미한 당국 간 이견도 없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The U.S. government assessment has not changed, and therefore there are no such discrepancies.
헨리에타 레빈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한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를 시사한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 사령관의 발언을 일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고튼이 사령관은 지난 7일 국방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에 장착해 미 본토로 발사할 능력을 갖췄다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이 상당한 소형화 기술 수준에 이르렀지만 완성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레빈 대변인은 고트니 사령관의 지적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실험하거나 증명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s Admiral Gortney noted, we have not seen North Korea test or demonstrate the ability to miniaturize a nuclear weapon.
하지만 오판으로 인한 심각한 결과를 고려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군사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신중한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빈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여부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실제로 소형화에 성공한 것을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레빈 대변인은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이해와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밀접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세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결과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실시했고 핵실험 1차 핵실험이 지난 지 한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북한이 현재 플루토늄을 상당량 확보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 계획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방식으로 3차 핵실험에선 우라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물질 보유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2014 국방 백서를 통해서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에서 1년간 고농축 우라늄 40kg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2년에 원자폭탄 3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특히 여러 곳에 공장을 지을 수 있고 전기도 안 되는 데다 생산도 쉬워 매우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원자폭탄 만들 때 플루토늄은 기폭장치 폭탄 만들기 굉장히 힘든데 우라늄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라늄을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핵무기 만드는 걸 갖다 막을 방법이 참 적어요.
이 연구위원은 북한 핵 개발의 다음 단계는 고농축 우라늄에 기반한 대량 생산 체제 구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우라늄 매장량은 2,600만 톤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고 순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북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해 미한 연합 방위 태세 안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에 대한 논란은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 사령관의 지난 7일 발언으로 불거졌습니다.
Our assessment i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it on a nuclear weapon on a KN-8 and shoot it at the homeland.
북한이 핵무기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서 미국 본토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건데 이는 곧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이미 갖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바로 다음 날 고트니 사령관의 발언을 근거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상당한 기술 수준에 이르렀지만 완성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또한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임스 썸은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 1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능력에 대한 고트니 사령관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I agree with what their assessments are. There's no doubt it's in my mind.
북한의 강력한 핵 개발 의도를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진단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의 국방장관이 지난 2013년 8월 만나 북한이 곧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면서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기밀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노 연구원은 비밀 해제된 정보에 따르면 이미 북한이 중단거리인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것이라며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취약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로렌스 코브 미국 진보센터 외교정책 선임연구원은 고트니 사령관의 북핵 소형화 발언을 과장으로 일축했습니다.
He has always kind of done worst case. Best I can say.
코브 연구원은 현재 미 국방부가 최악의 상황에 너무 큰 무게를 두고 있다며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가 임박하자 선제 타격을 주장하는 칼럼을 발표했던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입김이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관측이 매우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소형화 기술을 갖췄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관련 실험을 보기 전까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that North Korea can put a nuclear warhead on a ballistic missile. But I can't be sure.
베넷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1964년 첫 핵실험을 한 뒤 2년 만에 4차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또 북한이 소형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며 이미 3년이나 5년 전 소형화 기술을 갖췄을 것이라는 게 유력한 핵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앤드류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각 정부나 기관 간의 분석의 차이가 존재하는 건 흔한 일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로 대중의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길 꺼리는 것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마이클 마자 미국 기업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불투명성을 고려할 때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준비태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 당국이 북한 핵탄두 소형화 진전에 동의한다는 사실이 양측 발언의 차이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고트니 사령관의 이번 발언과 한국 국방부의 반응을 미국과 한국 간의 엇박자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양측 입장에서 어감 차이 외에 근본적이고 사실적인 분석 결과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I've seen indicated a difference of nuance, not a difference of fundamental factual or analytical.
오헨룬 연구원은 그동안 북한 위협에 대한 미 정보기관의 증언 등을 보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미국이 다소 비관적 해석을 내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용화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차는 자연스럽게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 역량에 대한 이견으로 이어집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커티스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 미 하원 청문회 발언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을 실전 배치할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I firmly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have the potential of doing that. So I think they could want to do something like that because.
서먼 전 사령관은 북한이 예상을 깨고 대포동 미사일을 지구 궤도에 올렸듯 어느 시점에 가서 KN-08의 실험 역시 감행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현재까지는 북한이 매우 위험한 미사일인 KN-08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 이상 알려진 게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Information we have right now shows that a very dangerous missile is under development.
미 국방정보국 선임 정보분석관을 지낸 벡톨 교수는 북한의 과거 행태를 보면 늘 운용 가능하고 실험 과정을 거친 무기만을 확산시켰다며 2005년 이란에 18기를 수출한 무수단 미사일 정도만 예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북한 안팎 어디에서도 KN-08 실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란 등의 확산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성 분석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 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 연구원은 핵탄두뿐만 아니라 대기권 재진입 실험도 거치지 않은 KN-08 미사일을 지금 당장 운용 가능한 무기 체계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 idea that the Musudan and the KN-08 are operational missiles that have never been tested.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사일의 실제 가용 여부뿐 아니라 당사국의 인식 또한 위협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라며 북한이 KN-08을 운용할 수 있는 무기로 간주하는 한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제재 해제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에 나와 5.24 문제를 논의하자고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발표한 2015 세계 자유 보고서의 북한 부문을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2015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했던 이 단체는 최근 추가한 북한 부문에서 주민들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의 상황을 정치적 권리 40점, 시민적 자유 60점 등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이 단체는 북한의 점수가 3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정치적 권리의 경우 선거 과정과 다당제, 정치 참여, 정부의 기능 등 모든 분야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이 김씨 일가가 독재를 하는 일당제 국가로 의회인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허수아비 기구에 불과하며 정부가 사회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는 또 부정부패와 뇌물이 만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단체는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의 시민적 자유 분야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완전히 봉쇄됐고 법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다만 개인의 자치권과 권리 부문에서는 북한에 16점 만점에 3점을 부여했습니다.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없고 국내 재정착이 일상적으로 강제되며 평양에 대한 접근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지만 장마당이 많은 주민들에게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프리덤하우스의 아치 푸팅턴 조사 담당 부회장은 지난 1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는 이유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So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마당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이와 함께 북한이 경제특구 건설을 강조하면서 더 많은 외국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으며 지방 당국자들이 경제특구들에 대한 관리와 소규모 경제정책 실험에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 대해 정치적 권리 34점과 시민적 자유 50점 등 84점을 부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본인 납북 문제의 조기 해결을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일부 해제했던 대북제재를 다시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들로 이루어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한 지사들의 모임 회장단이 13일 중앙정부의 내각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모임의 회장인 우에다 키요시 사이타마 현 지사는 야마타니 에리코 납치 문제 담당상을 만나 일본인 납북 문제의 조기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에다 지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불성실한 대응이 계속된다면 지난해 7월 일부 해제했던 대북 제재를 다시 발동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미국과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이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대인 만큼 북일 양자협상뿐만 아니라 다국 간 교섭도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에다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야마타니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마타니 장관은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성실하고도 정직하게 서둘러 통보하도록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마타니 장관은 아베 신조 총리가 최근 납북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도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납북자들 모두가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달 초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찰의 조총련 압수수색을 전대미문의 국가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해명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북한의 요구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대북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핵 경제 병진 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임을 깨닫고 헝가리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 경험을 본받아 변화와 발전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제7차 세계 물포럼 참석자 방한한 야시노 아드르 헝가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하고 있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헝가리가 옛 동유럽 공산권 국가 가운데 체제 전환에 성공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의 통일 노력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북한 외무상으로는 양국 간 국교 수립 42년 만에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인도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정부의 초청으로 12일부터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한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13일 뉴델리에서 수슈마 스와리지 인도 외교장관을 만나 인도주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리수용 외무상이 그동안 인도가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스와리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인도는 앞서 지난 2011년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지원 사업에 미화 1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5차의 국제사회 대북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당시 인도가 지원한 자금으로 양강도와 함경남북도 등 8개 도 107개 군에서 긴급지원 활동을 벌였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양국 외교장관 회의가 진솔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상호 관심사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와라지 장관은 인도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리 외무상에게 전달했습니다. 북한 외무상이 인도를 방문한 것은 북한과 인도가 외교관계를 맺은 지난 1973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1992년 샨카르 샤르마 당시 인도 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고 김영일 외무성 부상이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인도를 방문했지만 북한 외무상이 인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은 내일 김일성 주석의 103번째 생일인 태양절을 맞습니다. 3대 세습의 충성을 강조하는 북한이지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과 함께 찍은 사진은 한 장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주요 매체는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나 노동당과 인민군 창건일 등 주요 기념일이면 을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여러 면에 걸쳐 실어왔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103회 생일인 태양절을 앞두고 할아버지와 손자가 다정하게 함께 촬영한 사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3일 김주석의 사진을 한면에 걸쳐 공개했지만 김일성과 김정은, 조선이 함께 찍은 사진은 한 장도 없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외모와 머리 모양, 옷차림은 물론 주민들과 어울리는 모습 같은 통치 모양새까지 김주석을 따라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두 사람이 함께한 순간은 기록되지 않은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런 장면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자신의 권력 승계와 통치의 정통성을 가져오고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 그 김일성 주석과 같이 찍었던 사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입지 강화에 활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지난 2012년 김 제1위원장의 생모 고영희를 우상화하는 차원에서 고위 간부용으로 제작한 기록 영화에도 김 주석과 고영희가 만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록 영화는 1980년대에서 90년대를 중심으로 촬영된 것으로 고영희가 단 한 차례라도 시아버지인 김주석을 만났더라면 당연히 그 영상이 포함됐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김 제1위원장도 할아버지인 김주석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함께 찍은 사진이 없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세계 북한 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고영미와 자녀들을 다 숨겼죠. 그 김정일이 숨긴 거죠. 첫 번째 아들인 김정남은 데려가서 인사를 시켰고 김경희랑 같이 그다음에 이제 김용숙이 결혼시킨 다음에는 가서 인사할 염두도 못 냈고 그래서 고영희도 딱 은둔하다가 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죽자마자 고영희가 군부대에 쏘더라다는 시작하잖아요.
김 주석이 생전에 김 국방위원장의 다른 부인들이나 혼의 자녀에 대해 알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을 직접 만난 사실을 입증하는 물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몇몇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김 제1위원장이 김주석 생존 당시에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적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주석에게 그다지 의미 있는 인물로 여겨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중국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출범하면 북한이 수혜 대상국이 될 여지가 있다며 북한 내 인프라 수요가 있을 때 북핵 문제 진전 등을 감안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한국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경직된 남북관계를 뚫고 나갈 제3의 기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 묻는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의 인프라 개발 촉진과 관련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협정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남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디비전 3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반면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디비전 1그룹 B대회에서 최하위에 그쳤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015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 IIHF 세계 선수권 디비전 3대회에서 6전 전승으로 우승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터키 이즈미르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그루지아, 아랍에미리트 연합, 룩셈부르크, 홍콩, 터키를 차례로 물리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북한은 12일 열린 대회 개최국 터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경기 종료 1분 전에 터진 홍춘림 선수의 결승골로 4-3 한 점차의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처럼 전승으로 디비전 3대회 정상에 오른 북한은 내년에는 한 단계 격상된 디비전 2 그룹 B에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4승 1패로 2위에 그치면서 승격에 실패했었습니다. 세계 남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는 세계 순위에 따라 챔피언십과 디비전 1 그룹 A와 B, 디비전 2 그룹 A와 B, 디비전 3 등 6단계로 나뉘어 열립니다.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이 채택하고 있는 승강제에 따라 각 단계 우승팀은 한 단계 올라가고 최하위를 차지한 팀은 한 단계 내려가게 됩니다. 한국은 현재 가장 수준이 높은 챔피언십 바로 다음 단계인 디비전 1 그룹 A에 속해 있습니다. 한편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디비전 1 그룹 B 대회에서 5전 전패로 최하위에 그치면서 한 단계 강등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2년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대회에서 5전 전승으로 우승하면서 디비전 1 그룹 B로 승격된 지 3년 만에 다시 디비전 2 그룹 A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는 챔피언십과 디비전 1 그룹 A와 B, 디비전 2 그룹 A와 B 등 5단계로 나뉘어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현재 디비전 2 그룹 A에 속해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앞두고 한인 시민단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미국 유력 일간지에 내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목소리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필리핀, 타이완, 한국, 중국, 네덜란드 국적의 80세 이상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 자신이 일본군에 어떻게 잡혀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럽인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네덜란드 할머니의 증언도 담겼는데 동영상 속 피해자 할머니들은 얼굴에 반쪽만 내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반쪽 같은 삶을 상징합니다.
또 증이가 증이 됐어. 온나서 고야때 내다 마 고야때 다 보고 왔을 때 어떤 공사 건너가 할때 저거 저거 뛰야.
80대 일본 남성은 당시 위안부들이 하루에 50명에서 100명의 일본군을 상대했다며 당시 상황을 본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미국 내 한인 시민단체인 가주포럼과 시민참여센터가 전개하고 있는 기금 모금 마련 웹사이트 indiegogo.com에 지난 9일부터 올려진 것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반드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번 목표 금액은 3만 5천 달러로 이 정도 금액이면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포스트에 반면 광고를 낼 수 있는데요. 지난 5일 동안 3천여 달러가 모였습니다. 이번 모금 활동은 뉴욕, 워싱턴, 시카고, LA 등 여러 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와 워싱턴 지역 한인 단체들도 같은 날 아베 신조 합동 연설에 관한 대응 방안과 이번 캠페인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 이정실 회장은 아베 총리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게 되기를 바란다며 사과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2차 대전 성노예 피해자로 정확한 명칭으로 지칭하는 등 진심 어린 완전한 사과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총리는 미 의회 연설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27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표현하면서 안타깝다고 말했는데요. 이로 인해 다시 한번 미국 내 한인사회에 공분을 샀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VOA에 아베 총리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에 대해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한 듯 보이지만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표현해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군대죠. 일본 정부가 투표로 강제로 아시아 여성들을 납치한 그런 사건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죄하라. 그리고서 배상하고 보상하라. 그리고 후대들에게 교육시켜라. 이렇게 세 가지가 결의안인데 아베가 워싱턴포스트에 인터뷰한 내용은 정부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군대가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표현한 거는 마치 제 3자가 보는 것처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인신매매권이라고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누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게 되게 불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당시 워싱턴 포스트는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아베 총리의 측근의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차 세계대전 중 성적 목적을 위한 일본군의 여성 인신매매는 끔찍하고 극악한 인권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인단체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고 이를 미 주류 사회에 알리기 위해 미 주류 신문에 광고를 낼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 기반을 둔 20, 30대 차세대 지도자 모임인 한인대표자회의 샘윤 회장도 이날 한인단체들과 함께 참여했는데요. 존 베이너 미 연방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Well, we sent a letter to the Speaker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ohn Boehner, and shared our concerns about Abe's speech. We tried to
윤 회장은 29일 있을 아베 총리의 연설에 대한 한인사회의 우려와 함께 이번 연설이 아베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낼 긍정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미국에서 나고 자란 회원들만 해도 위안부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정실 워싱턴 정신대 문제대책위원회 회장은 이번 캠페인에 대한 한인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사회의 냉대는 마치 오래전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가족과 이웃과 나라의 냉담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습니다. 이 회장은 한국 사회나 미국 내 한인 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을 앞두고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는 이번 캠페인은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과 회동하는 28일과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는 29일 워싱턴 DC 의사당 앞에서의 한인들의 시위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조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사회 주요 소식,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그 한국 정치계를 뒤흔들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 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파문을 둘러싸고 서로 자기 당이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까 우려하면서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요. 문제의 쪽지에 검명된 8명의 인사 가운데 최고위 정치 지도자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의 최우선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이번 사태의 전후 상황이 생소할 수 있는 정치자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이 문제의 성완종 리스트라는 게 어떤 건지요?
네, 성완종 리스트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던 자원 외교 비리와 관련돼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있던 경남 기업의 회장 성완종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와 함께 남긴 쪽지입니다. 이 쪽지에는 한국의 고위 정치 지도자들 8명의 이름이 적혀 있고요. 성완종 씨가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돈, 금액, 날짜가 적힌 부분도 있습니다. 거명된 인사들은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두 명의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또 몇 개 시도의 행정 책임자들입니다. 문제의 돈이 대통령의 대선 자금으로 쓰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파문이 더 커졌고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 병역 없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검찰의 최우선 수사 대상에 오른 이유는 뭔가요?
네, 성완종 리스트에 거명된 그 현직 최고위급 인사가 국무총리죠.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선거 때 3천만 원의 한국 돈 3천만 원의 선거 자금을 건넸다는 성완종 씨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녹취록에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즉각 총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이번 사태로 국무총리의 직무정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없는 일이라면서도 검찰은 빨리 국무총리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당 최고위원회에서의 결론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이 현직 국무총리가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 당사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완종 전 경남 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 만약 돈을 받은 증거가 나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한치의 부끄럼도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또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상 초유의 현직 총리에 대한 검찰 송환 조사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송환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오늘부터 서울에서는 부동산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됐습니다. 집을 사거나 팔 때 혹은 전세나 월세 등으로 임대주택을 구할 때 이용자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비라는 것이 반값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 주택 매매 전월세 거래할 때 복덕방이라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복비라고 했는데요.
네.
요즘 한국에서는 부동산 중개소라고 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0년에 이 법으로 정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문제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주택 가격에 따라 중개 수수료의 구간을 세분화해서 조금 더 낮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바꾼 겁니다. 기존의 중개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이어서 반값 수수료 정책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풀이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고가의 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그 사고 팔 때 매매는 6억 원 이상 한국 돈입니다. 전세는 네. 3억 원 이상입니다. 15년 전에 부동산 수수료 기준이 마련될 당시에는 이런 주택이 전국에 한 1%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서울의 경우 전체 주택의 25에서 30%가 보통 이 금액에 거래가 됩니다. 주택값, 전세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변했는데 법 체계는 그대로여서 이용자들은 보통의 주택을 사는데도 아주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던 겁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네.
강원도, 경기도, 인천에 이어서 오늘 서울시 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오늘부터 거래되는 주택 매매, 임대, 반값 중개 수수료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용자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인데 중개인들 자신들은 별로 반갑지 않는 소식이겠네요.
맞습니다. 반발이 아주 컸습니다. 이게 뭐 서울이나 몇 개 도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움직임이어서 더 그런데요.
네.
머리띠를 메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거래가 많이 없어서 수입이 줄었는데 이 수수료 기준마저 낮추면은 폐업하는 부동산이 속출할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고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세 한 건만 해도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의 한 달치 월급과 맞먹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반대 집회, 소비자들의 시선은 그리 따뜻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런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우울증, 사회 부적응, 그리고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참 대단한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뭐 생활의 편리를 주기도 하지만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사용이 지나친 경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특히 공부가 아주 중요한 때인 청소년들이 중독 문제에 처한 경우가 많아서 한국 정부가 나서게 된 건데요. 한국의 미래부와 그 정보화진흥원이 스마트폰 사용자 1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의 10명 가운데 3명이 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그 위험에 처해 있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중독, 의료비를 지원해서 돕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네, 전국에 그 140여 개의 협력 병원을 연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중독 상황을 예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형편에 따라서 최대 한국 돈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방도 중요하죠. 학교에 그 미디어 기기가 아예 없는 그런 청정 학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1,000명에 이르는 전문 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을 좀 줄이도록 지도한다는 거고요. 요즘 한국의 유아, 아동들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중독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 스스로 좀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놀이 교구를 보급해서 이런 교육을 미리미리 좀 한다는 겁니다. 미래부와 복지부 등 8개 유관부처가 인터넷 중독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같이 협력도 강화하고요. 민과 관이 함께하는 그 토론회도 열어서 기업 참여, 사회 관심도 함께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타이완의 창립 회원국 가입이 무산됐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ISIL 격퇴를 위해서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타이완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이 창립 회원국 가입 무산 소식부터 살펴보죠. 지난주에 타이완이 중국에 가입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중국이 거부를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타이완 사무판공실 마셔오광 대변인은요. 타이완이 창립회원국 지위를 얻지 못했다는 홍콩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오늘 확인을 했는데요. 마 대변인은 하지만 타이완이 앞으로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할 가능성은 열어놓았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중국이 올해 말에 정식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요. 모두 40여 개국이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했거나 가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창립 회원국이 되면 은행 설립 초기에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회원국 가입에도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은행 세계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자,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과연 뭔지 잠시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기존 국제금융기구의 대안으로 이제 중국이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줄여서 AIIB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한국과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가입을 했습니다. 또 이 유럽에서도요, 영국을 시작으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들이 가입을 이미 결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기존 투자은행인 아시아개발은행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타이완처럼요.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을 신청했지만 중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앞서 있었죠. 당시 중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는데 북한의 금융과 경제체제가 국제기구에 참여할 수준이 못 된다는 것이 거부 이유였고요. 한편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북한이 회원국으로는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수혜국으로서 혜택을 받는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타이완에 가입을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중국 국무원 타이완 사무판공실의 마샤오광 대변인은요, 구체적인 거부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른 관련국들로부터 타이완의 가입에 대한 의견을 계속 들을 것이라면서 타이완이 적절한 명칭으로 일반 회원국으로 가입하는데 여전히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타이완의 명칭도 문제가 됐다는 건가요?
네,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요. 사실 타이완의 명칭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네. 타이완이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할 대상이고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이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죠. 타이완이 자국을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은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입니다. 하지만 이 올림픽 등에서는 중국을 고려해서 Chinese Taipei, 중화 타이페이라는 명칭을 쓰는데요. 타이완 마잉주 총통은 이번에 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할 때도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명칭을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명칭에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아시아 개발은행에서는요. 타이완의 명칭이 이 중국의 압력 때문에 차이니즈 타이페이에서 타이페이 쉼표 차이나로 바뀐 바 있습니다. 이 타이페이 쉼표 차이나는 이 중국의 일부인 타이페이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겠네요. 자, 타이완은 중국의 가입 거부에 어떤 반응인가요?
타이완 총통실의 찰스 첸 대변인이 짤막한 성명을 냈는데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타이완의 이익이 되지만 타이완의 존엽이 위협받는다면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차이니즈 타이페이라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 일반 회원국 가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타이완 야당인 민주진보당은 타이완 정부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가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진행된 결과라고 비판했고요. 특히 타이완이 가입 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건 실망스러운 일이자 국가적 망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라크 총리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미국에 더 많은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를 했군요.
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미국 방문에 나서는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바디 총리가 바그다드에서 출발하기에 앞서서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미 이라크에서 ISIL에 대응한 연합군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라크가 어떤 추가 지원을 요구하는 건가요?
이라크는 무인기를 포함해서요 상당한 규모의 무기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디 총리는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라크군이 현재 지상에서 테러 집단과 맞서고 있으며 이들은 이라크뿐만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테러 집단이 원유와 골동품을 밀매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테러 공격 또 불법 활동을 끝내기 위해서 이라크 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미 국방부는요 아직 이라크로부터 구체적인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라크의 요청과 미국의 가능한 지원에는 차이가 있을 거란 게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예상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아바디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죠. 참고로 미국은 현재 이라크 또 시리아에서도 ISIL에 대응한 연합군의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이라크에서만 이 ISIL을 겨냥해서 1800회 이상의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라크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3000명의 병력을 군사 고문관 자격으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ISIL이 이라크에서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어제 이라크 내에서 ISIL이 점령한 지역을 표시한 지도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ISIL이 이슬람 국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라크와 시리아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요.
네.
당시 이제 이슬람 국가를 선포할 때보다는 ISIL이 점령한 지역이 4분의 1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새로
네.
나온 지도를 보면요.
네.
면적으로는 15,000평방킬로미터 정도 준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이렇게 ISIL의 수세에 몰린 것은 연합군의 공습 또 이라크군의 지상작전에 성공했다는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도를 보면요. 이라크 정부군이 최근에 시아파 무장세력과 함께 ISIL에 대한 공세를 뺐던 티그리트, 또 신자라 산악지대, 모술댐 등이 이라크군이 ISIL로부터 탈환한 주요 지역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영화로 듣는 미국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영화로 듣는 미국사는 프랑스 인디언 전쟁을 다룬 미국 영화 라스트 모히칸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인공 나다니엘과 코나가 처음 만나 사랑을 키우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곧이어 밤 10시부터는 세계뉴스와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